이 다니엘서라고 하면요, 그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에서처럼 환상과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그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 장르를 갖다가 묶어서 통칭하는 말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새 토요일 날그 새벽 기도 때에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쭉 함께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 방식과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장르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글을 읽든지 간에 장르는 파악하고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점에 가도 장르별로 진열을 해 놓습니다. 뭐 문학, 비문학, 뭐 고전, 추리, 뭐 판타지 이런 식으로 등등. 우리가 그 카운슬에서 뭐 편지가 날라와가지고 그 읽는 거랑요, 안 그러면 그 랭보의 시를 읽을 때의 자세와 태도는 다릅니다. 그죠? 이 반지의 제왕을 읽는 방식과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러시아 문학을 읽는 방식이 다르듯이 우리 같을 수가 없어요. 카운슬에서 온 편지는 안 그러면 전기요금 고지서 같은 거를 이 판타지 소설처럼 읽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전기요금을 판타지 소설처럼 읽다가는 전기 끊깁니다. 예, 내야 돼요. 직접 가서 바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 시를 읽는 방식이라든지 이 러시아 문학을 접하는 방식 이런 것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다른 방식을 어디서 학교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예, 그거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요. 학생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합니까? 참고서도 봐야지. 선생님 말씀도 듣고, 그죠? 우리나라 그 제1의 항구도시, 여러분 아시지요? 이제 뭐, 우리가 하도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그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이 부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아주 명문 초등학교가 있어요. 동현초등학교라고 제가 몸담았던 학교라서 명문이 된것 같아요. 예.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요 학교 책은 교과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진짜 한 학급에 55명 이래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선생 하는 사촌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뭐 20명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교실이 거의 뭐 옌달리랑 교실 크기는 똑같은데 그 교실에 저희는 한 55명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20명 앉아 있는 겁니다. 영국보다 훨씬 작지요, 그죠?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이. 그 당시 이제 학교 학생 수가 이래 많으니까 반에 임원들도 막 3명씩 뽑고 이랬어요. 한 반에 반장 한 명, 막 부반장 두명 이렇게. 예. 제가 그때 이제 부반장이었고 또저제 짝지 여학생 한 명이 또 다른 애가 부반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짝꿍이었으니까 가깝게 지냈어요. 서로 집도 가까웠고, 우리끼리 놀이동산도 놀러 가고, 막 이랬습니다. 시험만 쳤다 하면 걔가 1등이었어요. 걔하고 이제 같이 우리 학교 그 대표로 막 수학 경시대회 나가고 했는데요. 걔는 상 받아오고, 나는 못 받아오고. 예. 그 당시 뭐 과학상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알란가 모르겠어요. 예, 그 볼트, 너트 막 조립해가 만드는 그 로보틱스 기계 장난감인데, 저는 그런 대회나 나가야 이제 상 하나 건져왔어요. 예.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영웅운변 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길 날이 왔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써줬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써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영문학 전공하셨는데 A4용지 한 장에 빼곡하게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오셨어요. 제 부모님 치트키를 쓴 거죠. 예. 저는 그걸 그냥 써준 대로 외우기만 했습니다. 예. 저는 손도 안 댔어요. 뭐 초등학생 때 영어 공부도 안 했는데요. 아버지가 다 써주셨으니까 매일 저녁에 그냥 아버지한테 점검만 받았습니다. 아, 이번에 내가 저 가시나 한번 이긴다. 예, 이를 탁 악다물었어요. 대회 준비하면서 달달달 외우고요. 저녁에 아버지 퇴근하시면은 아버지한테 점검 받고 걔는 제가 진짜 한번 이겨보고 싶었어요. 대회 전날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 그 영어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자신감 있게 목소리 크게 해라. 예. 딱그두개 강조하시더라고. 자신감 있게 목소리 크게 하면은 니못 이긴다. 친구들 앞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웅변 대회는 이길 수 있대요. 정말 발음에 대해서 한마디 질타도 없었지만, 지금도 그러세요. 내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거는 막 아버지가 못 견뎌하셨어요. 여튼 아버지는 잘못해도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아버지께서 제 발음을 좀 교정해 주셨어요. 지금도 발음이 엉망이. 아니나 다를까 대회에서 저는 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신애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그 어린 나이지만요, 제가 걔가 참 싫지가 않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종의 그 존경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 어디 시험 그래 잘 보냐? 나도 공부 좀 열심히 하는데 잘안 된다. 걔가, 아니, 전과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 전과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 전과가 뭐냐 이랬는데, 전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전과목이 다 이렇게 압축돼 있는 참고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자기가 내한테 전과를 빌려주더라고요. 집에서 보는데요, 선생님한테 속았다 싶더라고요. 선생님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전과에 다 적혀 있어요. 막 파란색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야, 이게 인생의 치트키구나. 그 뒤로 당연히 성적이 쭉쭉 오르지요. 예, 저한테 참 처음으로 전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빌려준 여자애 참참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나중에 이제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되는데요. 이 서울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학생회장이 돼요. 예. 막 언론에 막 나오고 인터뷰를 합니다. 예, 최초로 총학생회장 여자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앙일보 기자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 때 만났는데요. 대학생 때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저한테 딱그 소리 하더라고. 야, 네가 내 첫사랑인데 네 몰랐냐? 이러.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걔 이제 서울대 국문과 다닐 때 데이트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아,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 될수 있구나. 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 분위기 좋은 찻집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뭐잘 놀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예수님이 다 망쳤어요. 저는 이제 또 그때 막 입문한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끓는 열정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걔는 막 대학 와가지고 얼마나 또 신이 납니까? 맨날 술 퍼먹고 다니고 뭐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교회 가자 막 이랬는데 결국 종교가 다르면 이 갈등이 크더라고요. 그 대상이 뭐 아무리 첫사랑이니 뭐니 해도요. 아무튼 어릴 때그제 짝지였던 그 친구 덕분에 그 계집애 걔 덕분에 하여튼 그래야 좀더 맛깔납니다. 그죠? 전과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도 제가 열심히 안한건 아니었는데, 저한테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놀이기구 같은 것도 저보다 더잘 탔어요. 막 제가 막 겁난다고 안 탄다고 하면 지 혼자 타고 내려오고, 갔다 오고, 저는 구경하고 있고, 밑에서. 아, 그 지집의 용기도, 제가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에게 뭔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그 성경만 보는 사람은요, 시험 잘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만 드립다 보면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학생들도 교과서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전과, 참고서를 봅니다. 문제집도 사서 풀고요. 어떤 애들은요, 출판사마다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막 풀고 이렇게 합니다. 교과서만 보질 않아요. 그때 눈이 열리고요, 실력이 뛰고 점수가 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 없기 바라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막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씩 해왔는데, 아직까지 성경의 장르, 뭐 에스겔서 하면 이 장르가 어딘지, 뭐 다니엘서 하면 장르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 이게 편지인지, 고지서인지, 예언서인지, 역사서인지, 묵시문학인지, 시인지도 구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예요, 그게? 제가 이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아줌마 선생님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거 다 가르쳐 줬습니다. 저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막 시험도 치고 했거든요. 성경 장르별로 막 나누고. 아, 저 집사님 우리 엄마랑 친한데, 아우, 그거 못 치면 큰일 났다. 소설인지, 신문 기사인지, 판타지인지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죠. 장르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뭘 읽는다는 말입니까? 공부할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몇십 년 교회 다니다 이거 그거 하면 뭐예요? 점수는 빵점인데 1년 와가지고 뭐 100점 받아보는 애들도 있는데 정기요금 고지서를 판타지처럼 읽으면 뭐합니까? 엉뚱한 소리 나지. 괜히 저한테 와서 고백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데 실망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20년 다니는데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은 그냥 꾹 참고 놓고 원래부터 아는 척을 하세요. 예, 원래부터 알았던 척. 아, 그 정도에 알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실망은 안 하지. 저도 사람인데 저도 그말 들으면 실망이 되죠. 그러면 그런가? 그리고 또 목회자한테 떠먹여 달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좀 공부시켜 주세요. 스스로 시작하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좋은 강좌도 찾아 듣고요. 대신에 그 사람 감정만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이상한 부흥사들 설교 듣지 말고 좀 기본적인 신학과 성경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하세요. 그래야 늘고요. 늘어야 신앙생활도 재밌습니다. 비싼 돈 들여 운동도 레슨 받고 코치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안 늘면 운동도 재미없거든요. 운동도 조금씩이라도 늘어야 재미있거든요. 꼭 국가대표가 돼야 내가 내 인생의 운동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조금씩 나아질 때의 재미를 느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보고 뭐 신학생 되라 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해야 재밌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몰랐던 것 알아야 재밌고, 10년 전에는 내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에 재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시록과 같은 장르인 줄 알면요, 사실 그 다니엘서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재미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처럼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일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해설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기도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0절 중간에 죄를 자복하고, 20절 또 끝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도 똑같은 말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23절을 봐도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새벽에 그 계시록 본문에도 나왔는데, 기도를 금그릇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에다가 비유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계시록이 같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특별히 묵시문학 가운데 기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환상이 임하거든요. 멍 때리고 있을 때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잠결에 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의 특징을 보면 늘땀 흘려 기도할 때 환상이 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저 배불러가 읊조 자빠져 있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지 않아요. 이 다니엘이나 그 밤모섬의 요한이나 이 환상을 본 자들 보면요, 항상 기도할 때 봅니다. 땀 흘리며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성생활 가운데 일부였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 있지만요, 기도할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세 참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그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숙제하고 있으면요, 저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똑바로 앉아서라.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엎드려 하든 말든 내가 숙제만 하면 그만이지. 누워서 하든 TV 보면서 기대서 하든 똑바로 앉을 이유가 뭐 있냐. 저희 입이 삐죽 튀어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자세에서 실력이 나오거든요. 똑바로 앉아서 해야 됩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본 자세 포즈가 중요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도가 정신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그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다리 쩍 벌리고 기대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대번에 퇴짜 맞죠. 자세, 마음은 자세에서 나오거든요. 선보로 나갈 때 서로 가정 환경, 직장 이런 거다 알고 나가는데도요, 몸가짐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자세, 말투. 기도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우리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미신을 섬기면서도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요, 가장 깨끗한 옷에 깨끗한 물 떠놓고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 서서 빌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앉아갖고 방구석에서 빌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세가 곧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나의 간절함, 정성. 이 모든 건 사실 자세와 뗄수 없어요. 내가 간절하고 초조한데요, 막 이렇게 퍼져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취직에 대한 간절함으로 면접에 임하고요, 결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선자리에 임하는데, 어떻게 그 간절함과 태도가 별개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 보면요, 그 사람의 지금 간절함,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죠. 저도 때때로 운전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그 수준은 뭐냐면요, 제가 딱그 정도의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냥 막 중얼중얼 할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도. 그래서 제좀 인생에 좀 중대한 순간이다, 어떤 깊은 갈등이 있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밥 굶어요. 밥 굶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시간 보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 내가 간절하니까. 예. 간절하면 그렇지 않아요? 간절하면 사장님한테도 막 매달리고, 막 직장 상사한테도 막 매달리고 하잖아요. 간절하면 자세가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저는 밥딱 끊습니다. 밥맛 없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때까지, 나하고 해결하기 전까지. 밥 굶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요, 방석 하나 받쳐놓고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자세가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태도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지하철 안에서요, 막 단어 외우면서 시험 대비합니다. 그리고 정작 학교에 지하철 딱 도착하고 나면은 학교에서는 놀기 바빠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자기 공부한 거는 지하철 안에서 단어 외운 그게 다예요. 그럼 그게 그 자기 실력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시간에 무슨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현재 신앙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감정만 쏟아내면 끝입니까? 막 왈라왈라왈라 샬라샬라 해갖고 막 시원한 카타르시스만 느끼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내 감정 시원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시원하면 끝인 겁니다. 어디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진정 어리면요 자세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죄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시간을 정하고 바르게 자세를 하고 어떨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심지어 땀이 막 피가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다 안 합니까? 내 삶이 응답이 없다 내 삶이 꽉 막혀있다 싶은 분들은 일단 태도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적어도 두 손 모으고요. 두 눈 감고 온몸을 긴장시킨 상태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디 소파나 침대에 퍼져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계획하면요. 내가 일하게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 말이 없으면은 가만히 앉아라도 있어보세요.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새 그 휴대폰 잡고 세탁기 띠리리띠리리 한다고 막 꼼지락거리지 말고요. 시간이라도 한번 떼어보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한 시간 날려간 게 아니라요. 내가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봐야 얼마입니까? 하나님 한 시간 동안 하시면요. 내 인생이 이미 뒤바뀌어 있습니다. 내 앞날의 계획이 이미 수정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다니엘에 잘 나오죠. 21절에 보면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 이렇게 합니다. 빨리 날아서. 천사가 날아왔다라고 하죠. 이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날아왔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은 오늘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만났죠.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날아다녔습니까? 걸어다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걸어다녔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가 땅에서 하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날개 아니고 그래 사닥다리 그죠? 예,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는 달려있지만 난다는 표현은 없어요. 뭐 물론 날개가 있으니 물론 날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천사가 날아왔다는 표현. 빨리 날아왔답니다. 언제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타이밍도 보여줍니다. 23절에 나타나죠.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천사가 빨리 온 까닭인 겁니다. 기도가 다 끝나기는 커녕요. 이제 입을 떼갖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응답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할지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뭘 구할지 미리 아시고 입을 떼는 순간 내려온 겁니다. 천사가 빨리 그걸 전달해야 되니까 빨리 올 수밖에 없지요. 천사가 다니엘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23절에 보면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라. 천사가 다니엘을 한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야, 너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관점이죠. 천사의 관점은.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이걸 왜곡시켜서 말하죠. 교회 안에도 사실 마찬가지. 돈 많은 사람을 갖다가 야, 큰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요. 좋은 직장 가진 자를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일체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돈과 성공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결부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대화의 수준, 이 대화의 응답 속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관계성의 문제겠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껴요.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대개 포부가 컸습니다. 이 우주의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만인의 목사. 예. 그러니 우리 동네 아이 학교에서도 목사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우리 옆집에 그 영국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받으려고 그 우리 집을 늘 들락달락거렸어요. 주로 밤 늦은 시간에. 예, 부부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예. 영국도 이 이혼 서류 같은데 그 목회자 같은 이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부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지 또 목사 사인은 필요하고 제가 아직 결혼 한 커플도 못 시켜봤는데 이혼은 한 커플 시켜봤습니다. 그런 일 사이에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옆에서 아내도 지치하고, 자기도 퇴근해 왔는데 저녁에 또 손님 맞아야 되고, 그것도 막 서로 막 헛뜯는 손님 맞아야 되니까 피곤했겠죠. 나는 뭐또 월급은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힘은 또 정작 없고.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요, 사실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 다른 교회 교인이 부른다고 그막 달려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부르면은 제 마음이 다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삶에서 여러분만큼 우선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 애 챙기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들한테 제가 한번 혼나긴 했지요. 학교 밥값 내주는 걸 깜빡해가지고. 아이가 그날 굶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오더라고요.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됐다. 제가 깜빡하는 까닭이 사실 그 교회 일에 정신이 쏠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스레 동네에서는 목사 노릇 안 하게 돼요. 어떨 때는 정말 의도적으로 이웃에 무관심하게 지냅니다. 제 에너지를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사람 도리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적인 관심을 좀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들에게는 또 그들의 목차가 있겠지 싶습니다. 이게 개교의 중심적인 생각인가 고민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뭐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장땡이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개교의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레 행동에 차별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메일 오는 기도, 뭐 선교사님들 요청하는 기도, 제가 사실 많이 안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는 요청요, 제 입에 달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한 날짜들 있지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우선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날짜를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려주는 중요한 날들, 뭐 법정 판결 날짜, 합격 발표, 뭐 시험 치는 날, 병원 검사 날. 적어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는요, 제 우선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두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제 마음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은요, 이미 깊이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요. 기도해온 시간이 다르니 앞으로 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지지 않겠다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은총이라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지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만인의 목사가 될수 없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총이라 생각하면요, 나의 세속적인 욕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만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저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성의 기도지요.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이를 천사는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그 헛된 욕망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 애초부터 채울 수 없는 욕망이에요. 헛된 욕망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그 참된 욕심과 헛된 욕심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참된 욕심은 가지는 순간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헛된 욕심은요, 그거 가지는 순간 또 다른 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한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정말 그집한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유, 집이 있으니 얼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긴요. 아, 한채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요. 두채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집한 채도 없거든요. 그래도 진짜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전 진짜로 남보다 내가 더 부자인 것 같다 싶어요.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으로 삶이 채워지면 만족함이 나옵니다. 참된 만족. 실제로는 부족한데, 아유,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그 가식이 아니라 정말 만족하고 감사해요. 영국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전 사실상 그 후진국에 대한 판타지, 로망이 있었거든요. 후진국 같은 데 가서 그런 곳에서 좀 개척 정신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번에도 우리 그 네팔의 수만 라하 선교사님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죠? 벽돌로 막 지은 교회. 아, 저도 좀 진짜 저렇게 좀 빈곤한 곳에서 내 손으로 벽돌 교회도 지어보고, 벽돌 신학교도 지어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아, 정말 근사할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아, 잘 다녀오시라 하더라고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아무도 안 말리니 잘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십자가는 원래 갇히지는 맛인데. 예. 우리 집에 그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예, 막 목소리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막그 짖으면 막 참, 아, 잘때막 울면은 짜증 나는데, 막 이제 멀쩡할 때 들으면 목소리도 참 예쁘고 털도 막 너무 예뻐요. 예, 이 새가 어제 이제 제그새 모이통을 막 청소해 주면서요. 아예 모이가 너무 오래됐다 싶어 새 모이를 담아 주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 잡곡이잖아요. 잡곡. 보니 좁쌀도 있고 막 해바라기 씨도 있고 반짝반짝한 뭐 여러 가지 뭐 콩들, 이 곡식들이 막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이걸 막 퍼주는데, 이제 그 새가 막 그, 이제 모이 새가 막 이렇게 막 조사 먹고 막 까불까불어 먹고 하는데 막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톡톡 소리 내면서 막 열심히 까먹고 막. 야, 그러다가 잡곡은 몸에 좋잖아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하, 나도 한입 먹어볼까. 막 너무 맛있게. 곡식들 진짜 반질반질. 정말 막 일부러 시샘날 정도로, 저 시샘나라고 하는 것처럼 맛있게 먹어요. 막 까먹으면서 막. 아, 근데 그 모이 껍질에 보니까 이 패츠에돔이라고 막 적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차마 인간인 제가 이걸 그걸 먹을 수는 없고 참자 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알고 보니까 제가 배가 고픈 거인 겁니다, 이게. 어제 아침부터 교회 일도 있었고 막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식사 때를 한참 놓쳤더라고요. 야, 이 식사 때를 놓쳤는데 우리 집 애는 왜밥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괜찮나 싶어가지고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지금 식사 때 한참 늦었는데 밥 안, 배 안 고프냐니까. 아, 역시 그 딸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죠? 예, 이런 걸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더라고요. 예, 식사 때가 한참 지났지만 배는 고프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가서 얼른 뭘좀 사와가지고 먹었습니다. 밥 숟가락 딱 놓고요, 새를 다시 딱 보는데 새 모이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새 모이가, 예,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맛있게 보이던 새 모이가 진짜 뭐 자갈처럼 이 모래처럼 보이더라고요. 내 배가 부르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차면요,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세상의 성공, 욕망,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에서 해방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특징은 어떤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약속이에요. 희망에 대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너희 민족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기도 응답입니다. 바로 희망에 대한 약속이지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너희는 앞으로 예배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하라는 권면도 없어요. 그저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일방적인 응답입니다. 이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로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뭔가를 꼭 해야지만, 내가 무언가 정성을 다하고 조건을 맞추고 뭐 그래야만 상황이 변할 것이라, 이 안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열심히 항일 운동하고 독립 운동해야 해방이 올 것이다. 그 우리 민족이 진짜 그렇게 해방됐어요? 나는 우리 민족을 그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 중 하나가 뜻밖의 해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저 뭐 우리가 뭐 원폭 떨어뜨렸습니까? 그저 해방된 겁니다. 조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갑갑하고 뭐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거나 깊은 좌절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밤낮 스스로 뭔가를 타개해 보려고요. 내 지혜, 안 그러면 늘 내가 세운 계획의 우선순위대로 1순위 해봤다가 안 되면 2순위 가자. 2순위 해봤다가 안 되면 3순위 가는 거고. 뭐 3순위나라도 되면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별로 실제로는 별로 안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은총을 입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럼 아주 큰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나보러 뭘 어떻게 하라, 네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라 뭐 들라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어떻게 열심히 시도해보라 충고도 없이요, 순식간에 폭포수 같은 이 은총, 민족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도 안 되면요 4순위 따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말고요, 늘 하나님 안에서 1순위로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신앙은 정체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빨리 날아왔고 기도를 시작한 순간에 이미 응답이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며 크게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에 우리의 욕심을 대입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을 대입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큰 희망을 약속해 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성경 속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